나의 반응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도망거림없이 주여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소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여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 함께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 함께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일상생활 살면서 늘 하나님이 주관해 계심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얼마나 홀로 살려 하고 홀로 자기 뜻을 이루려고 주님의 말씀을 외면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피해버리고 고집대로 살아가는지 이런 고집이 주님의 주관 앞에 다 깨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갑시다.
세상음하고 나비롱 약하나 너를 기도 힘쓰면 건건은 없겠네 주의 은혜로 예수가여서 기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안 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회사를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되지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무슨 사명을 주시는지 어떤 지시를 내리는지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지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을 내가 해내겠다고 고집을 부리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뜻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그런 하루하루가 될 것입니다. 뭐든지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하늘나라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태어나게 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지, 왜 하늘나라에 합류케 하시는지, 그 흔적과 이유를 한시도 놓치지 말고 매일 삶 속에서 찾아내고 발견될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시간 광고 시합니다. 네, 내일 몇 시까지 나오면 되죠? 몇 시까지? 12시까지 좀 놔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전국에서 어떤 강원도나 전국에 있는 계신 분들도 시간 되시거든 우리에게 김장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LA까지는 네, 참고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른 그 광고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3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04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돋는 해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라.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리라 하고다 하니라. 아멘. 예언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건 우리가 하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할 생각이 있든 어떤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런 쪽으로 역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역사라는 게 없어요. 없고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가 생겨나는 것이 역사인 것입니다. 마치 그 저 드라이 아이스처럼 원래 그 저 무대 위에 드라이 아이스라는 게 없는데 가스가 딱 녹으면 뒤에 부연 연기를 만들어 낸다고 장치를 그렇게 한다고 드라이 아이스를 뿌리잖아요. 그건 주인공이 따로 있다 이 말이죠. 원래 그 극장은 캄캄한데 동남에서 뭐 이문 공연하고 돌아온 가수 딱 등장하면 갑자기 무대가 훤하게 밝혀지잖아요. 이게 무대가 훤하게 밝혀지는 그 조명발을 역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건 역사는 역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주인공 때문에 주인공을 비춰놨고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역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냐, 아이고 살다 보면 세월 지나겠지, 살다 보면 이게 시간이 흐르겠지, 뭐 되는 대로 살면 그 되는 데 자체가 역사겠지라고 그냥 우리가 같이 휩쓸려 가는 강물 같은 것을 역사라고 그렇게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먼저고 그 말씀을 드러내는 그 무대 장치를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그 역사 속에 함께 있으면서도 그거는 허황된 환상을 꿈꾸고 있는 거죠. 제가 이거 말씀이 먼저고 다음에 역사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약속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께서 일하다 보니까 그 결과로 생겨난 게 역사죠. 그 3장 15절이 뭐냐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대결 구조입니다. 그 대결 구조니까 역사 속에서 우리는 뭘 뽑아내면 되느냐 하면은 어떤 것이 여자의 후손이며 어떤 것이 뱀의 후손이냐 그거 뽑아내면 세상 제대로 보신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그 6절에 보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버리를 가시나무 같으니 사악한 자는 그러니까 사악한 자가 나온다 이 말이죠.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너무 좋게 좋은 사람이라고 간주해가지고 그 남한테 나쁜 욕을 안 하려고 애를 쓴 사람도 있어요. 예. 나는 인간성이 너무 좋아서 나는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뭐 이렇게 원수가 안 맺고 좋게 지내겠다 하니 그건 공자 말씀입니다. 공자 말씀. 제가 아침에 이야기했듯이 인간을 모방한다 그랬죠. 우리가 같이 합치다 하면 우리는 외로워서 못 살 테니까 내가 당신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나는 당신한테 뭘 하면 해주겠어? 얼마만 돼? 하는 식으로 내가 당신한테 뭘 어떻게 해주면 당신은 내하고 친구 사람께서 라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갖추고 우리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행여는 누가 나 욕하고 삐질까봐 우리는 막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그래서 좋은 사람,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그렇게 만들어낸 그 뭉텅이 속에서 왕따 안 당하려고 외롭지 않기 위해서 그 미메시스 모방하며 서로서로를 모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만 하던 애가 MT 가고 난 뒤에 갑자기 술을 먹고 간다며 하죠. 그거 술을 어디서 배웠느냐? MT 가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배웠습니다. 누가 먹으라고 하는데 과 선배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거 왜 먹는데? 그게 답변이 뭐겠어요? 그거 왜 먹는데? 그걸 먹어야 입교식이 되거든요. 그걸 먹어야 우리 그들의 모임에 넣어주는 겁니다. 한 1원으로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 모임이 악하냐 선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은 외로우면 못 삽니다. 외로우면 못 살기 때문에 그쪽에서 원하는 것을 내가 채워주면 비로소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 속에서 나는 새롭게 자아는 정립이 되면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무슨 사악한 자가 있습니까 거기에? 모든 것이 동지인데요. 예. 동지, 친구고 동지고 언젠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어려울 때 아는 사람 같이 옆줄로 많이 깔아놓은 그런 사람들이 어느 동서남북 어느 쪽에서 나를 도와줄지 모르는 그런 가능성을 내가 왜 미쳤다고 그걸 놓칩니까? 미리 깔아놔야죠. 정수기라 팔아도 하나 더 팔 수 있으니까. 거기에 왜 사악한 자가 왜 등장하겠어요? 이것을 가지고 사람은 자기 역사를 만드는데 그 역사가 자기를 주인공해서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자기를 중에서 역사를 만들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성경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딱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 쉽게 오늘 쉽게 갑니다. 네 복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 참 쉽지요. 네 복이 없다 이 말입니다. 복이 없는 인간아 이런 조건 맞으면 내 복 있다 해줄게 이런 이야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면 그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기 때문에 악인의 누구인지 무슨 알아야 뭘 쫓든 안 말든 이야기 전진할 거 아닙니까?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 주인이 어느 쪽인지 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사람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칫하면 자기 자신이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호와 율법을 매 하루 석장석 다섯장석 읽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즐거워한다는 말이야. 즐거워하는가. 이게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이죠. 성경 보더라도 성경 보다가도 박주희 학교를 여면 박주희 꼴리는 게 즐거워한다니까 그게. 성경 보는 게 안 즐거워요. 기도하고 있는데 엄마 나 100점 맞아서 들어오면 그 100점이 더 즐겁다니까요. 남편이 여보 나 성인 되어서 가면 이게 성경 속에 있는 역사의 주인공 찾는 것보다 내 남편이 성인 되면 나도 같이 사모님 되니까 이게 더 즐거운 일이다 이 말이죠. 성경 보기 참 미안합니다. 여호와 율법을 날 즐거워하며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 어떤 고백이 저한테 이런 간증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아침 5시부터 아침 8시까지 3시간인가 4시간 동안 오직 성경과 묵상과 큐티만 하는 시간인데 막 혼인한 여자는 그 시간에서 타이 되는 남이 되는 겁니다. 그 동안에 무슨 말을 걸면 일체 말을 못 걸게 만들어요. 왜? 자기가 주님과 함께 지금 일대일로 대화하는 시간이고 말씀을 보는 시간이고 묵상하는 시간인데 그 여자 돌아보시죠. 그 이야기 듣고 재미를 아주 즐거워했죠, 저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둘은 문제 있고, 둘 다가 문제 있고. 예, 성경 보는 시간에 이야기하지 말고 문 닫고 골방에 들어가는 것은 저는 마태복음 6장이 확 떠올라요. 네가 기도할 때는 골방에 서서 기도하라.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면 그 도라입니다. 예, 쉽게 말해서 자기 의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악한 자에 해당됩니다. 성경 모든 말씀은 우리가 사악한 자요, 오만한 자요. 우리는 죄인에 서 있으면 우리는 악인의 꾀를 쫓는 자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걸 실천에 옮기겠다고 한다는 것은 자기는 지금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았다는 착각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만자의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러면 돼요. 딱 내 이야기네. 예, 이게 죄인인 자, 오만한 자,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보기 시작하는데 전혀 율법을 즐거워하는 딱 나보고 하는 이야기네 라고 받아들이시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 때부터 역사의 주인공이 나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다 이 말이죠. 역사의 주인공인 내가 성경 말씀을 칠칠 때 옮기겠다는 이 말은 아주 금방적인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밖에 없냐 하면 여자의 우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걸 가지고 왜 지가 주제넘게 지는 마귀의 자리인데 마귀의 자리에 있는 줄 알면 되는데 우리가 마귀의 자리에 하는 것은 언제 아느냐 하면은 역사의 주인공이 내 앞에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그야말로 와 악소리 하면서 아 역사의 주인공이 따로 있었구나 하고 감격으로 그분을 영접하게 되겠습니다. 감격으로 야 드디어 내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는구나. 아 이 즐거운 분위기 이 기쁜 감격 이거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감격이잖아요. 그동안 내가 역사의 주인공 됐다가 따로 역사의 주인공이 따로 등장할 때 그 얼마나 그거 기쁘겠어요. 지난 아시안 게임 연두 번이나 마라톤 우승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케냐 사람인데 돈 보고 저 뭐 카타르 왔는 사람 그 사람이 와 있는데 요번에도 우승하려고 마라톤 뛰다가 지보다 한국 선수가 앞에 가니까 티쳐붙어요. 사람이란 이런 거예요. 이 1등자는 내 자리야. 어? 그리고 이 복 있는 자리는 내 자리야. 의리자는 내 자리야. 어디 감히 나 말고 더 의롭고 나 말고 더 착한 사람이 있으면요, 종교스러운 게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 일어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는 것을. 아, 이래서 내가 더 이상 나 자신을 숨기고자 해도 말씀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구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의 후손과 남자의 후손을 지금 사악한 자를 어떻게 뽑아내는가 그 과정 중간 과정에 오늘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앞 과정 뒷 과정 다 이야기해야 돼요. 앞 과정에서 그 여자의 후손을 뽑아내면서 여자의 후손이 개입하게 되면 거기서 어떤 그 집안이 생깁니다. 집안이 무슨 집안 무슨 집안이 생기는데 그 집안을 아브라함 집안이라고 봅시다. 아브라함 집안 집안 봅시다가 아니라 맞아요. 그 아브라함이에요. 그 전에 뭐냐면 노아 집안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겁니다. 노아 집안을 생길 때 그 안에 그 하나의 찐빵에 호빵 속에 안고처럼 속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이라는 요소에 의해서 언약에 합당한 집안이 생기는데 그 언약의 집안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것을 그 집안 알아요. 다른 사람은 뭘 모르냐 하면 자기가 죄인인 걸 모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집안 말고는요, 롯의 집안 말고는 사람들이 유황불을 맞아야 마땅함을 아는 집안이 없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지금 대구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이겠습니까? 우리는 유황불 받아야 이 대구가 불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고 유일하게 아는 집안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을 유일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구원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되지 자기가 선행으로 착해서 구원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말이 어려운데 쉽게 해봅시다. 롯이 평소에 꾸준하게 착했거든요. 천사가 올 필요가 없어요. 네 원래 착하기 때문에 그냥 착한 대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이야기한다는 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롯의 개인적인 선행으로 자체로 구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통해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롯의 부인 같은 경우에는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죠. 그 뒤돌아봐가지고 그죠 소원기동 됐잖아요. 뭐 요새 소원가 얼마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완전히 사람의 소원기동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원기동 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이 이게 빈말이 아니고 진짜 그 말인 거예요. 그것은 롯의 가정은 결국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가 아니고 허유가 아니고 진짜 그렇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롯의 가정은 언약에 의해서 조성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 가정 내에서만큼은 언약이라 하는 것이 실제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처럼 이 노아 가정을 통해서 그렇게 할 때 오늘 본문에 사절에 보면 이래 있어요. 저는 돋는 해같이 아침 같고 돋는 해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벼 위에 광선으로 땅을 없는 새도 새풀 같아. 새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개같은 새로운 게 아니고 새로운 지시, 새로운 언약이 더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아, 하나님의 언약이라 하는 것은 역시 예수님 중심의 역사지 내 중심의 역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새록새록 알게 되면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 그 재미가 되는 겁니다. 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인 것을 자제구리한 일 속에서 새롭게 그걸 접촉을 할 때, 발견할 때, 그게 우리 마음도 그 순간만큼은 갑자기 새롭게 달라져요. 아, 더 이상 나는 나를 이제 생각할 필요 없고, 내가 잘하든 뭐하든 이거는 나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구나, 주님하고 상관있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면,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또 내가 착한 일을 했더라도, 그 자체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아주 가벼운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뽑아 나오는데 그렇게 노아 식구 이후에 나오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거든요. 민수기 14장 3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리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오. 어른들은 말하기를 광야에서 절대로 우리 약속의 땅에 못 간다. 왜? 그 약속의 땅에 먼저 선점하고 있는 세력들은 우리보다 더 무기가 발달하고 우리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얻어가도 못하고 이 광야를 죽게 되었다. 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면서 대들고 했어요. 우리가 못 나가는데 어떻게 우리 어린애들은, 예, 우리는 늘 살만큼 살았을 때 죽어도 괜찮은데 이 불쌍한 어린애들은 어찌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망쳤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뭐 너희들 어린애가 못 나간다고,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은 못 나가지만 너희 집에 있는 어린애들은 내가 들어가게 만들겠다. 그래서 너희들의 모든 사고방식을 부끄럽게 만들겠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상식밖에, 언약이 항상 상식밖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약을 받게 되면 무슨 반응을 일으키냐면 우리의 속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마귀의 속성, 거부하는 속성부터 먼저 발휘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겠다 하니까 사라도 웃었고 아브라함도 웃었고 둘 다 짝이 되어서 웃었어요. 그걸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애를 얻느냐, 이 나이에. 이미 모든 것이 다 자궁이 죽었는데 죽은 자궁에서 무슨 아이가 나오느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말 같지도 않은 것 가지고 우리에게 믿는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말은 절대로 그걸 언약으로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마귀다 하는 것을, 내가 개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자각할 때 비로소 믿어지는 내용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는 훌륭합니다. 난 착합니다. 똑똑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더 착한 인간이 더 착해지는 그런 요소로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먼저 우리를 너는 착해지도 안 해. 너는 오만한 자야 라고 깨닫는 식으로 주어질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면서 동의해서 자기를 못 믿으니까 결국은 믿었을 것을 주님의 약속밖에 믿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글에서 그런 글을 써놨죠. 사람은 남을 못 믿겠다 하지만 따져보면 우리가 우리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망치는 자가 남이 아니고 내가 나를 망쳐요. 착해 줄 수 있다. 나는 행할 수 있다. 바르게 할 수 있다. 맨날 자기를 역사 중심으로 삼으니까 그런 아이 같은 존재가 자꾸 그 의미를 두니까 그것이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제발 자기 자신을 포기하세요. 예. 포기하면 비로소 이 세상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고 우리 가정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관자가 주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졌는데 그 이스라엘 나와서 열두 지파가 될 때 거기서 뽑아낸 한 지파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아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되고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고백을 할 때 자기가 괜히 이거 하고 싶어서 했다면 이것은 유다 지파뿐만 아니고 다른 지파도 똑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이런 소리 하겠습니다. 예, 우리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 언약을 해서 하나님 지켜주고 그거는 누가 못해요. 다 할 수 있어요. 온 아파트 청소마다, 온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뭐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만약 어떤 아파트에 20층에 전부 다 각 집에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말 잘못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 집마다 전부 다 집에 가면 앞에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로다, 그 윗집에 가면 시장은 미안 나중에 창대해라, 그쪽에 가면 할 수 있거든 무엇이냐, 기도와 급식이 나는 게 없나, 이런 온갖 것 그래서 거의 하게 되면 하면 된다 뭐 조폭 같은 거 걸어놓고 뭐 얼마나 그걸 예 좋은 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집에도 그런 현판 같은 게 그런 게 걸려있다는 말은 누구나 사람은 자기 역사의 중심으로 삼는 것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게 아니다. 다윗이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그 나머지 열한 지파를 전부 다 제쳐두고, 다시는 열두 지파입니다. 그 열두 지파를 전부 다 제쳐두고 오직 다윗 지파에게만 특별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언약을 준 겁니다. 많이 피곤하신데 이제 말씀 맺고자 합니다. 그런 언약을 주게 되면 뭐를 먼저 다윗은 생각했냐 하면 나는
하나님은 우리 가정 중심이야, 우리 가족 중심이야, 우리 집화 중심이야 라는 생각부터 이것이 잘못인 것을 알아야 돼요. 아, 굉장히 어렵죠. 하나님께서 야 다윗 가문, 유다 가문은 특별히 택한 가문이야 라고 이야기해서 느껴지는 것과 평소에 인간의 본성으로서 역시 하나님은 우리 가문 중심이야 라는 평소에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내가 내 중심, 하나님은 우리 중심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둘을 다 뽑아낼 수 있어야 돼. 둘 다 다 뽑아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평소에 내가 본성적으로 하고 싶은 이 생각을 그 두 개를 다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차이점을 본인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차이점을. 그걸 만약에 모르게 되면 자기가 하나, 평소에 하는 생각이 전부 다 성경 말씀인 줄 알고 자꾸 남한테 거짓말을 하게 돼요. 예. 그 두 개를 싹 뽑아내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망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건 내가 일방적으로 생각한 거고 주님께서 이제 우리 편이 되기 때문에 찬송가에 있는 제목처럼 주 예수 위에는 더 귀한 것이 없네 라는 고백으로 나와요. 주님은 내 편이다 라고 양쪽 다 똑같은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라는 고백이 절겨 그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께 그런 말씀을 준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사람은 주님께서는 이제 내 편이야.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보다 더 귀한 나는 없네 이런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엉터리죠.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지가 착각한 거죠. 찬송 가사 했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럼 주님이 저는 믿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놀래죠. 아, 그걸 믿어. 믿습니다. 그럼 한 믿어봐. 이런 경우도 한 믿어봐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우아한 생일인데, 또 막 때리는데, 어때, 느낌이 어때?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아이고, 이거는. 그러면 더 심한 거, 한번 더 심한 거. 이제 난도 5. 이제 난도 5로 한번 줘야 돼. 그렇죠. 이래도 다시 한번 속으면 어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아이고, 이 고집이 아주 세구나. 더 심한 거. 그러니까 딱 울게 만들면서, 진짜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이제 아는구나. 이제 바로 내가 너희를 택한 줄은 네가 알리라. 다윗이 바로 그런 지경에서 비로소 여자의 후손과 악마의 후손이 어떻게 역사 속에 사악한 자와 진짜 사악했는데 구원받은 자와 어떻게 갈라지는지 그것은 진짜 동행하는 사람 진짜 주님이 계신 분들은 모든 일에서 결국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감격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걸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중심이 우리가 아니고 주님 것을 우리는 드러낼 풍물로 잘도 고백합니다. 그런데 막상 벌벌 떱니다. 두렵습니다. 행여나 우리를 깜짝 놀랄 일이 생길지 우리가 낙담할 절망할 일이 생길지 우리는 겉부터 집어봅니다. 하지만 주의 은혜가 있다면 끝까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음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22편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버리고 점점이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 싫하시네 부러운 짐진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심이 우리가 흔히 생각한 자비가 아니라 정말 자비가 깊은 절망 가운데 자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식을 제비를 아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